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방금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과 무역 문제와 관련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일 두 정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연대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초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앞당겼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5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한국, 일본에 어떠한 위협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5일 미 주요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외교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모든 외교적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국제적 경계를 넘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에 위협이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체가 비교적 단거리였고 무엇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해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전대를 배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에이브라함 링컨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면 가차없는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이란 혁명수비대나 정규군의 어떤 공격에도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페르시아 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전국 혼란을 겪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아직 마두로가 권력을 잡고 있지만 자신의 안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야권의 주도로 군사 봉기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군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과이도 국회의장보다 직권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군사봉기가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 미국의 정보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마두로 정권을 돕고 있는 러시아, 쿠바 그리고 이란이 모두 베네수엘라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권의 금식월인 라마단이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주요 이슬람 국가의 종교기관은 최근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의 첫날이 현지 시간으로 6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마단은 오는 6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신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식사는 물론 물을 비롯한 음료수를 마실 수 없고 흡연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미국 비핵화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위협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형적인 대미 압박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They take some action to say remind us all that they are there. That they.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간 지역에는 가끔 구름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한국, 일본에 어떠한 위협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미국 비핵화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런 언급은 지난 주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휴일인 5일 미 주요 언론들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외교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모든 외교적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국제적 경계를 넘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위협이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체가 비교적 단거리였고 무엇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 여부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협상을 통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을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유예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약속을 깬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허용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식량 구입 역시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복귀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주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대단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해하거나 끝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며 딜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위협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형적인 대미 압박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외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미국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에 따라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선을 가까스로 지킨 북한의 이번 발사는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해 늘 행동에 나섰던 북한의 과거 행태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take some action to say remind us all that they are there, that they are capable, that they are a danger and a threat to world peace and security, and certainly the peace and security.
셔먼 전 차관이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보,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험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 일종의 행동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expect Kim Jong-un to escalate the testing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spond in some
따라서 김정은은 미국이 자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주목을 얻기 위해 북한이 늘 해오던 전형적 방식이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발사를 미국의 협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김정은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던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이후 점차 대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now he's doing, he rebuilt the satellite launch facility and tested some kind of tactical system in April and now these
북한이 위성 발사대를 재건하고 지난 4월에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에 나선 데 이어 지금은 단거리에 무엇인가를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 노력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이 제재로 외교가 작동하게 하려는 것처럼 김정은은 그의 입장에서 위협을 통해 외교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what would break the diplomacy is if Kim Jong-un conducted a nuclear test or another long-range missile test.
외교가 무너지는 시점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나설 때이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추가 제재 부과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북 간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긴장을 유발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what they've done before. I mean, when they're not happy, they will revert back to an escalatory phase. Now, hopefully it's not a missile because I think
북한은 흡족하지 않을 때 긴장 고조 단계로 되돌아가곤 하지만 미한 연합훈련 유예를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이 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clear that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o are not interested in continuing, and Pompeo may be one of those, but certainly Bolton is definitely one of those.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해 어쩌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북한과의 협상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과정을 둘러싼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화력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동해상에서 진행된 전방과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무기의 운영 능력, 화력 임무 수행의 정확성, 무장 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일정한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할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4일 오전 9시 6분에서 9시 27분쯤까지 발사한 기종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들에 대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북한이 인내심을 잃어가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깨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용인할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은 태도 변화가 없는 미국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거리 발사체가 아닌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를 깬 건 아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험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이 신문에 김정은이 시험 유예 약속을 저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또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북한과의 최대의 외교 성과가 무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정체불명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에 대한 평양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험난했던 2017년 이후 미북 간 이어진 외교에서 김정은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시험 유예를 공언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번 발사가 그가 스스로 결정한 시험 유예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외교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김 위원장의 참관하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 완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대치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최근 북한이 전술무기를 시험했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대미 압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전문가들이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원칙을 고수하며 제재와 관련해 유연성이 없어 보이는 데 대한 북한의 화가 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를 발사한 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자리를 떠난 데 대한 김정은의 불만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특파원을 연결해 북한의 발사 소식을 전한 CNN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에 보낸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깨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이번 발사는 하노이 회담에서 시작된 미북 간 협상의 결렬 조짐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 40%가 거듭되는 기상이변과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식량난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제사회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가 공동조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유엔기구는 3일 공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136만 톤의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식량 수요는 576만 톤인 반면 생산량은 417만 톤으로 159만 톤이 부족한데 공식적으로 계획된 수입량 20만 톤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예정된 2만 1,200 톤을 제외하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은 300g으로 목표치인 550g에 훨씬 못 미친다며 이는 전년 대비 22%포인트 낮아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식량 생산량도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490만 톤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가뭄과 비정상적인 날씨, 농업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 제한 등이 식량난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생산도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며 연료와 전력 부족은 수확 후 운반과 보관에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도 북한의 식량 상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로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투입에 제한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유도 이제 원유 수입량도 줄지만은 또 이제 가공된 그 원유 뭐 휘발유라든지 디젤유라든지 이런 수입도 이제 그 이제 통제를 받는
유엔의 이번 보고서는 다양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식품 종류에도 주목했습니다. 주로 쌀과 옥수수, 감자, 배추 김치를 섭취하며 가능한 경우 채소를 곁들인다며 단백질 섭취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7%가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지난달에는 46%가 그렇다고 답해 북한 주민의 빈약한 영양 섭취 상태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즉각적인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춘궁기인 5월과 9월 사이 식량난이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면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식량난에서 벗어나려면 지원단체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북한 내에서 농업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till have collective farms. Everywhere in the world, collective farms has been a disaster, absolute disaster. Before they give any aid, they need to absolutely make sure that
모든 협동 농장은 완전한 실패인데 북한이 여전히 이 같은 협동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FAO나 WFP 등은 북한에 지원하기 전에 북한 정부 스스로 농업 개혁을 이뤘는지 확인해 해마다 식량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협동 농장을 가족 영농제로 전환한다면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점차 인도주의 지원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자료와 FAO와 WFP의 전문가 8명이 지난 3월 29일부터 보름간 북한에 들어가 37개 군내 가정을 인터뷰해 작성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무 협상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미북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 미국의 조치가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북 협상 교착은 대북 인도 지원과 같은 신뢰 구축 조치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my view is that the reason the North Korean leader does not want to come back to the table right now is that he's hoping to
와일더 전 보좌관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원치 않는 이유는 실무급 협상보다 미국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는 길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 지원과 같은 신뢰 구축 조치는 협상 재개와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베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대북 인도 지원이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humanitarian aid is going to be enough because you know, on the nuclear discussion, they're really looking for
북한이 협상에서 원하는 것은 비핵화 절차에 들어갈 경우 그 대가로 어떤 종류의 체제 보장을 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도적 상황에 대한 조치보다는 장기적이고 더 실질적인 체제 보장 조치를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에 관해 어떤 것을 줄 준비가 됐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에 관한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도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 인도 지원이 실무 협상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이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대가로 미국과의 실무 협상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김 위원장도 어느 시점에선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북 인도 지원은 그럴듯한 제안이라는 겁니다.
That's a possible deal. I don't think the resumption of the talks in and of itself doesn't mean that we're going to make very much progress.
그러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미국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란 의미는 아니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다만 대북 인도 지원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정체된 남북 관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from South Korea's point of view and given the nature of the desire to strengthen the inner Korea.
한편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의 투명성이 보장될 경우 대북 인도 지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도 지원 전 미국과 한국이 이에 관한 양측 입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그동안 대북 인도 지원에 관한 미국의 시각은 비핵화 협상과 같은 정치적인 상황과 불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북 인도 지원에 있어서 미국보다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has had a somewhat more expansive view of humanitarian assistance than the U.S. has.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대북 인도 지원을 원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 측은 인도 지원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지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한국은 이 점에서 미국보다 더 희망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베트남 여성이 석방되면서 수감됐던 용의자들은 모두 자유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되자 처음부터 의심의 화살은 북한을 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이복형을 암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간의 의심과 달리 수사의 방향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애초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리지현 등 북한 국적자 4명은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를 벗어났고 또 다른 용의자인 리정철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겁니다. 결국 김정남과 직접 접촉한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원과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만 붙잡혀 수감됐습니다. 그런 뒤 지난 3월 아이샤가 먼저 석방된 데 이어 3일에는 흐엉마저 풀려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발생 2년 3개월 만에 용의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은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음에도 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3월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등 전문가들도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이를 정의의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Well, it would not be justice for Kim Jong-un. Real justice requires that Kim Jong-un and his true assassin.
김정은과 실제 암살범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김정남 암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살해 당일 북한 국적자들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더 나아가 사망한 인물은 북한 국적 외교관인 김철이라며 김정남의 사망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정남은 사망 당시 김철이란 이름이 기재된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간에서는 김정남이 자유조선과 접촉 후 살해당했다는 추측과 용의자로 알려진 4명의 북한 국적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형됐다, 풀려난 여성들의 신변 역시 위험할 수 있다 등의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자리에는 설만 남게 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납북자 가족들이 워싱턴에 모여 사랑하는 가족의 송환을 위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는 북한 정권을 암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무시하면 아픔을 계속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어머니인 신디 원비어 씨.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말할 때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North Korea to me is a cancer on the earth. And if we ignore this cancer, it's not going to go away. It's going to kill all of us.
북한 정권은 자신에게 지구의 암이며 우리가 이 암을 무시한다면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란 겁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애써 감정을 절제하려는 신디 원비어 씨 옆에 앉은 한국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공감을 표시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3일 워싱턴에서 납북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납치된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열린 겁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평생 한 번도 싸우거나 말썽부리지 않았던 아들을 살해한 북한 정권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찬성하지만 진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 누군가와 어떻게 외교를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How can you have diplomacy with someone that never tells the truth? That's what I want to know. I'm all for it, but I'm very skeptical.
김정은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정권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등 주민들을 돌보지 않은 채 자신들만 챙기기 때문에 아주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과 독일의 옛 독재자인 히틀러의 유일한 차이는 그가 강제 수용소를 자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 국민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디 씨는 이런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할 수 있는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69년 북한 정권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도 언제까지 북한 정부의 야만적 행위를 그저 지켜만 볼 것이냐며 행동을 호소했습니다.
Until when are you going to simply watch the barbaric behavior of North Korea government? Please take actions.
북한 정부는 당시 납치한 승무원 4명과 승객 46명 가운데 승객 39명만을 부분 송환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을 비롯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납북자 가족의 아픔은 너무나 통탄스럽고 잔인한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납북자의 송환을 북한 정권에 요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meet my father before he died.
한국 통일부는 6.25 한국 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는 10만 명, 전후 납북자 3,835명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계속 억류 중인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3살 때 북한 요원에 납북된 요코타 메쿠미의 남동생 요코타 타쿠야 씨 등 일본인 납북자 가족도 납치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라며 북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는 아버지가 86살로 누나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납북자 문제는 비핵화와 함께 다뤄줘야 하고 대북 경제 지원은 모든 납북자가 송환된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과거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시인한 뒤 사망자 8명을 제외한 5명과 가족을 일본에 보냈고 이후 이 문제는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 일본인 납북자가 17명,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가 수백 명에 달하며 북한 정부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생사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납북자 문제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주도한 범죄라며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란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결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2기를 맞아 인사와 조직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전문 외교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부상하고 대남관계는 장금철 신임 통전부장이 맡게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사와 조직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인사 개편은 지난 4월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10일 노동당 전원회의, 그리고 11일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유일 지도체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미 당정군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기존의 국무위원장에서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로 올려놨습니다. 또 자신의 군 관련 직책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한 등급 올렸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가 수반에 해당되는 직책이나 호칭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맞먹는 급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무력의 최고 지도자,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무력에는 아마 정기군 말고도 여러 가지 예비 병력이나 뭐 군수산업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장악한다는 그런 넓은 의미로 무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도 개편됐습니다.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1살로 고령인 김영남이 물러나면서 상임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치국 위원회는 김재룡 신임 내각총리, 이만건 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휘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임명됐습니다. 또 정치국 위원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7명이 교체됐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수행하는 조영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진입했습니다. 후보위원 12명 가운데 6명이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국이 확대 강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국 위원은 13명에서 18명으로 후보위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정치국은 전체 29명에서 34명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이는 김정은 시대들어 시도되고 있는 군부 약화와 행정 분야가 강화되는 정상 국가화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군부 부분이 좀 약화되고 행정 내지는 이제 외무 그다음에 일반 라인들이 좀 강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뭐 김정은식 국가 정상화, 그러니까 사회주의국가 정상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안의 당으로 불리면서 당 간부들에 대한 인사와 검열을 담당하는 조직지도부 인사들은 약진했습니다. 최휘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이 됐고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제1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조직지도부의 노세한 간부들이 물러나고 40-50대 젊은 간부들이 승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경제사령탑도 교체했습니다. 2013년부터 내각총리로 있으면서 경제를 총괄해온 박봉주가 당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내각에서 경제를 담당했던 김덕훈, 이영남 부총리도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또 박정남과 이희용 등 도당위원장도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맞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자력갱생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거나 평소 김정은 위원장 눈에 든 간부들도 대거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서울에 왔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서열이 올랐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 생산을 책임진 문명학 석탄공업상, 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신용만 39호 실장, 군수경제를 책임진 조충룡 제2경제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당중앙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빨치산 혈통을 대표하는 최용해는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르는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차지했습니다. 최룡해는 2017년부터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아왔습니다. 최용해의 같은 인사변동에 대해 북한의 2인자가 됐다는 관측과 함께 상징적인 직함만 주고 사실은 힘을 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의 2인자는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뭐 그냥 최고 지도자 말 한마디로 그 직위가 변경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룡해는 어쨌든 간에 김정은 정권의 뭐 백두 정권, 뭐 빨치산 항일 정신, 뭐 그 정신을 잇는 상징적인 존재지 뭐 실권을 뭐 가진 존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번 인사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해임된 겁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김영철이 통전부장에서 해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은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구성된 국무위원회 위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김 위원장의 바로 뒷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김영철이 4월 24일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환송식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직후 통전부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김영철이 완전히 실각한 것은 아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김영철이가 지도록 만들겠죠. 그런데 당에서 아직 부위원장 자리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통전부장 자리는 내놨지만은 일단 외교부로 영어 최선이 라인으로 옮긴 것 같은데 협상의 역량은 협상력은 제거됐다보다 축소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사람은 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외국 방문 때마다 수행하며 밀착 보좌해왔는데 이번 러시아 방문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참석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공개된 북한 TV를 보면 김여정은 대의원 자격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이번에 북한 매체가 공개한 정치국 위원 33명의 단체 사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어 15일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공전을 참배할 때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비핵화 협상과 대미 대남 관계를 총괄했던 김영철이 통전부장에서 해임되면서 그동안 뒷전에 있던 외무성은 북한 외교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은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특히 최선희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의원이 됐습니다. 외무성이 외교일선에 나선 것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러시아 방문 TV 화면을 보면 김 위원장의 전용차에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이 함께 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간부가 최고 지도자 전용차에 동승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 리용우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은 25일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확대 회담에도 북측 배석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 당국은 김영철 해임을 계기로 대미 관계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맡고 대남 관계는 장금철 신임 통전부장이 담당하도록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선희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를 겨냥해 자주 비난을 가하면서 미북 관계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Yes, it looks like Chesson-hee may play prominent.
앞서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달 20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미북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볼튼 보좌관이 멍청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선희 제1부상은 30일 미국이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비난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4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교체 주장에 대해 중간급 인사의 발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근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의 군사 전력과 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국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개입 훈련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진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2035년부터 미국에 대적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북 군사 동향 분석에서 중국군 북부 정구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육해 공군 훈련과 생화학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17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공군 기지 2곳, 전략 로켓군 기지 등으로 구성된 중국군 북부 정구는 북중 적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뿐 아니라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 내 진입 등 군사 개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경색됐지만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 실무급 회담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한 정권 붕괴와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동결을 대가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는 쌍중단 전략이 주요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참모 등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북한에 진전된 조치가 없는 한 중국의 쌍중단 전략은 비핵화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North Korea continues to possess nuclear weapons and a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y that threatens South Korea. So the freeze for a freeze is not an indication of success.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주변 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7년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기 위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점을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광로입니다.
미국은 샐러드볼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그렇게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는 14살 때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탐험가, 자 루이스와 클라크가 감행한
기업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78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서 미국의 국민 화가로 추앙을 받게 된 모세스 할머니.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에는 9도, 낮에 2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22도. 중강 아침 최저 2도, 낮에는 2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22도. 개성 아침 최저 6도, 낮에는 22도. 사리원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경남도는 맑겠고 함경북도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는 곳도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26도. 해산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9도. 청진 아침에는 6도, 낮에는 20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2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방금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과 무역 문제와 관련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일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긴밀하게 연대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초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앞당겼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겠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한국, 일본에 어떠한 위협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미 주요 언론들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외교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모든 외교적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국제적 경계를 넘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에 위협이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체가 비교적 단거리였고 무엇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해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전대를 배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면 가차없는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이란 혁명수비대나 정규군의 어떤 공격에도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페르시아 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전국 혼란을 겪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아직 마두로가 권력을 잡고 있지만 자신의 안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야권의 주도로 군사봉기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군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과이도 국회의장보다 집권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군사봉기가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 미국의 정보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마두로 정권을 돕고 있는 러시아, 쿠바 그리고 이란이 모두 베네수엘라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권의 금식월인 라마단이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주요 이슬람 국가의 종교기관은 최근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의 첫날이 현지 시간 6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마단은 오는 6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신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식사는 물론 물을 비롯한 음료수를 마실 수 없으며 흡연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